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9절부터 2장 3절, 1장 19절부터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대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줄거리의 내용대로 나오미 가족은 본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서 낯선 나라 모압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이루었더라고 하면 아마 돌아올 때 의기양양해서 금이 환영을 했겠지만 그러나 시쳇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가능성을 두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이방 나라로 떠났기 때문이었죠. 인간의 지혜로움이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좋은 예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활로를 찾고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로서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일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섞인 말로 인해서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어려움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 삶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아마 수치심이 나오미의 발목을 잡았겠지만 그러나 수치심 뒤에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돌아오면 참 살 길이 막막하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터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때 자신의 자부 룻도 함께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처럼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오미나 룻이 고향으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개인의 믿음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선 무조건적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일이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는 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오자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반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색을 하면서 나오미를 반기자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하라. 이것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이방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자 이방 땅으로 갔지만 결과는 가정 셋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셋이 다 죽어버리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나는 지난날의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슬픔과 괴로움의 대명사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을 위장하거나 또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실패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는 자세와 태도로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서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도 다른 편 강도의 비난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런 증거를 가졌던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다른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왜 사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그래도 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어리고 힘들면 뭐 말로는 못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하는 이런 감정 정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이 죽고 남편 뒤를 따라서 두 아들까지 죽었을 때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겠나요? 어찌하여 남편도 부르셨는데 어떻게 두 아들까지 불러가십니까?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미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신자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곧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비추어서 애석하고 이해하기보다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애석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름을 바꿀 때 자기 이름을 더 나쁜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이 없지요. 개명을 하면 이전의 이름보다 훨씬 더 좋은 이름을 붙이고 또 부모님이 혹 자녀의 이름을 바꿔줄 때도 자녀의 이름, 본래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말씀했고 야곱에게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붙이면 이전의 이름보다 훨씬 더 나은 뜻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나오미는 이런 것과 정반대로 자신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전에는 즐거움을 누리던 자에서 이후로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오미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욥기를 읽으실 때도 욥이 자기 내면 세계 안에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이 곧 욥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신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신인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죠. 이런 면에서 나오미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한 성품과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인자하신 손길에 의지해서 해석해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만을 생각해서 해석한 그런 해석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5장 18절 말씀대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큰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고백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신 것은 사실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떠났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이 나오미의 자기 고백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상태에서 했던 고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를 때리셨습니까? 궁극적 이유는 맞아 죽으라고 때리신 것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리셨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요. 한 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불러 돌이키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런 면에서 어떤 운동입니까? 이미 선택된 자, 여인의 후손을 끝까지 불러 모으는 운동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나오미 가정에게도 행하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앞날에 있게 될 희망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루시 가정이 돌아와가지고 수확에 참여하게 되고 더 큰 은혜,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역시도 그 땅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 하나님은 지나간 모압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루트의 저작선을 성경모할 때 읽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와의 싸움이 있지요? 그래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8장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지요. 왜 죄에 대한 시달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성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죄로 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신자는 나오미처럼 절망적인 상황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도 함께 경험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정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구약성경에 있는 것은 나오미 가정의 경험은 개인적 경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면서 나오미 가정의 개인적 경험은 사사시대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당시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경험은 사사시대 전체 회복의 역사요 또 심판에서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미 다 살펴보셨죠. 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는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이룩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도기적인 안식의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이방족속을 몰아내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색으로 말하면 회색빛이요 어두운 검은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심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사사시대 몰락의 역사 가운데는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복음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서 구휼을 베푸셨다라고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보루이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이 장에는 결국은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룻이 이삭을 줍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먼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꼭 여기서 꼭 소개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아스를 소개한 다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말한 다음에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룻기 기자는 2장 1절에서 이미 보아스의 사람됨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권력과 재력이 많은 자라는 정도의 뜻만이 아니라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제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탁월했는가? 보아스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탁월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탁월했어요. 그의 부유함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누가 당신 이것 드십시오라고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베들레헴 안에 율법이 명하고 있는 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이나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이 율법, 이 제도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싹 다 베버려서는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주워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버려서는 안 되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 것처럼 보이는데 까치밥이라 그래가지고 감나무 열매를 따거나 사과나무 열매를 딸 때 한두 개 남겨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까치밥이죠. 새들이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지 불쌍하고 어리고 힘든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고 따지 않고 놓아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수확물을 조금 남겨두거나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한 이 목적은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는 자신이 일한 수고의 결과를 거두는 과정입니다. 땀 흘려 일한 수고의 결과는 수고한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수고의 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처를 이스라엘들에게 취하도록 하셨는가? 그들이 이방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와 자비로움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의 땅에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어리고 힘든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구제 언급하는 것은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뻐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당시 유대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런 제도가 신실하게 실행되었고 룻이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또 혹은 이방 여자라고 멸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여기에 개의치 않고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기자는 그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놀라운 표현이죠. 왜 성경 기자가 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일에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연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의도와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요한 결정적 원인이 있어야 돼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이지 그 일의 원인이 없는 일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지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우연히 한 병사가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방의 갑옷 솔기 사이에 명중되었다. 그게 우연입니까? 이미 사실은 엘리야가 한 예언의 실행이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에 갔을 때 우연히 리브가가 물길로 나왔는데 그것이 우연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실행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기의 특징은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사자도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선자도 나타나지요. 또 이적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룻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선자가 출현한다든지 무슨 획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지극히 평상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멋지게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은 오로바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왜 왔느냐? 시어머니를 끔찍히 공경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 산다면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것이고 베들레헴에 왔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 바깥으로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정론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제가 뭐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정론을 결정론 혹은 운명론으로 오해를 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신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발휘해야 될 자유의지를 부지런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예정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속박하는 방식으로 자기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정론은 우리 사고의 결론이지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정론은 속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명시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룻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는 일을 베푸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꿀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룻이 만약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룻이 밭에 보리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해야 돼요. 그게 예정론자입니다. 룻은 하갈처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엘리사 시대의 선지 생도처럼 갑자기 뭐 오병의 기적처럼 양식이 뻥튀기 되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룻에게 기적적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피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룻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그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과 시어머니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이적을 자꾸 구하고 획기적인 것을 찾는 것은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제시하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시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룻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은혜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행한 은혜를 말하지 않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 잘못된 말이겠지만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 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의 출발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오해해서 우리 편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든지 혹은 신인 협력설처럼 내가 50% 하면 하나님께서 50%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은 늘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일했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한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장 6절 이하에서 도대체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소개하지요? 모압 소녀인데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남은 100% 하는데 자신은 80%만 일하고 20%는 기도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주일날은 당연히 쉬어야 되죠. 그러나 주일날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공부한 양의 하루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므로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삭이 떨어졌죠? 은혜죠? 그런데 이삭을 안 주우면 자기 있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삭이 떨어졌으면 이삭을 주어야 되죠. 가난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주님을 귀찮게 하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그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 여지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저한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했죠. 이름에서 룻의 이삭 줍기는 예수님에 대한 가난 여자의 강청, 믿음에서 나온 간청과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주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성경 한 번을 읽어도 온 힘을 다해서 읽었다. 그래서 한 6, 7년 정도 성경을 공부했는데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심으로 성경을 읽었죠. 따라서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이삭 한 톨 한 톨을 줍는 심정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느슨해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상사가 관리 감독을 하는가와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행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복을 기다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들이셨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내고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녀들이나 부하직원들을 돌아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의 실천으로 동료들의 행편과 처지를 잘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기도 제목을 보시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임을 알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을 주시도록.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어려우면 열심히 식어지고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교제를 잘하지 않고 보통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 가정을 지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생들은 자꾸 뒤로 물러가지요. 위축되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전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황 그 자체보다 이런 상황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죠. 그런데 나오미의 안타까움은 상황만 바라본 거죠. 그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자유지를 사용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